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그를 만났으니 와 보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슴판에 계속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유대지방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이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보자 세례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승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줄곧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라고 말하고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단답형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나이다 하지 않고 대신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여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니까? 물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진리는 길거리에 서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으로 깨우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와서 너희가 직접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실제로 두 제자는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들이 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시간 동안 두 제자의 삶은 100%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라고 기억하듯이 여기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난 때가 당시 로마 시간으로 10시라고 오늘날 시간으로 저녁 4시라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요한 일 아니면은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곧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여기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습니다. 어떤 사본은 아침 일찍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하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아침에 급히 뛰어가서 대단히 흥분해서 큰 감격으로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학수고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을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들이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도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시몬을 보시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은 여기서도 아람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이제 시몬은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지을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를 자신의 첫 제자로 맞으신 다음 날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빌립을 보시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 곧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곧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서와 선지서 곧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소개할 때 그 부친과 출신지를 밝혔던 이유는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자 콧방귀를 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내가 알다시피 시골촌 구석인데 내가 자란 가나와 비슷한 곳인데 그곳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벽촌에서 유능한 검사나 판사나 정치가가 나오는 것을 봤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촌구석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빌립은 지혜로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논쟁을 벌이지 않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나다나엘은 비록 편견이 있었지만 마음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빌립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님께 갑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너는 야곱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에 참으로 합당한 자다.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는 말씀은 너는 복받을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시편 32편 2절에서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실하고 경건한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기에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자신의 집 뜰에 심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경건한 삶 사는 것을 보셨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자신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빌립이 전한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인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스바냐 3장 15절 17절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 곧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편견이 있었지만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기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만민의 구세주였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의 영의 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만큼은 뜨여 있었지만 더 뜨여야 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의 그 초자연적인 지식 때문에 나를 믿느냐고. 이제 너는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곧 자신의 고향인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보게 되고 그 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는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 시중 드는 것을 보리라. 나는 천사들이 시중 드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잘 아는데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진리를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나다나엘은 실제로 주님과 3년을 동고 동락하면서 많은 신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 반드시 형제나 친구를 찾아가서, 둘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셋째, 너도 와서 보라고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보면 계속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만났으니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고 하십니다. 46절을 보면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그를 만났으니 와 보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만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드레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과 의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죄되고 허물이 많더라도 나는 성도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례명이 있습니다. 그건 요셉입니다. 물론 저는 감히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고 새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늘 나는 요셉이다 하고 자신에게 되뇌이고 요셉과 같이 신령한 꿈을 꾸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좋아하는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같이 세상을 방황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자녀답게 자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는 고백과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둘째,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지만은 그러나 내적인 변화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표출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을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우리는 만방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과 복된 일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느 백화점에서 100불짜리 고급 셔츠를 10불에 세일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광고를 본다면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집에 전화통에 불이 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만나서 같이 뛰어가서 줄을 서자고 할 겁니다. 차가 없다면 걱정 말라고 내가 라이드를 주겠다고 할 겁니다. 10불도 없다고 하면 걱정 말라고 내가 대주겠다고 할 겁니다. 아니, 두 벌 살 돈을 내가 대주겠다고 할 겁니다. 몇 번 입고 던져버릴 낡아 떨어질 티셔츠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소식도 모든 형제와 친구에게 알리거든 하물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100%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그 희소식 가운데 희소식을 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희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들을 찾아가서, 급히 찾아가서 흥분하며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나의 구원주를 만났다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다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다고, 이제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흥분하며 기쁨이 충만해서 확신에 차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은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빛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직계 가족들에게만큼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만큼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부모 집으로, 자녀 집으로, 친척 집으로 뛰어가고 있습니까? 없는 돈을 들여서 학교와 직장 앞 식당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은 형제와 친구들 찾아가서 일러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서 열심히 일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건, 나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바보로 취급받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찾아가서 이르면은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듯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조그만 촌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의 또 다른 촌 나사렛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란 무학자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빌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이건 몇 시간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와 보라. 와서 네가 직접 주님을 들어보라고. 네가 직접 알아보고 따져보라고.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논쟁해서 기독교 믿게 되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해서 우리 기독교의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논쟁법은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이들 먹을 것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평강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귀한 종은 누구인가?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셨던 3인방에 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있었기에 베드로와 같은 뛰어난 수제자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있었기에 나다나엘과 같은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거의 30몇 년 동안 제 어렸을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5세에 신학교 가면서 그 친구를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고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가 뒤집어졌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놀라게 하는 참 신실한 뜨거운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던지는 복음의 씨앗 어떤 형태로 자랄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모두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을 전했을 때는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직후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주님의 수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배우고 그 수많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의 눈이 여전히 맑고 밝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남들 앞에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해서 다른 제자들을 늘 얕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야단쳤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영의 눈이 온전히 맑고 밝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곧 전도여행으로 내보내셨습니다. 12명을 내보내시고 70인을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한꺼번에 온전히 되지를 않습니다. 오랜 세월 걸려야 뜨인 눈이 맑고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것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감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것만 해도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적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성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간신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원주의심을 알미니라. 너 때문에 주님에게 나아가게 됐는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올해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루고 너도 와서 보라고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신학기에는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는 할 수 있기에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